매주 이 토요일 새벽에는 특별히 성경에 나오는 여러 지도자들의 모습에 대해서 함께 생각해 보면서 그 시대마다 하나님께서 어떤 지도자들을 사용하셔서 어떤 일을 행하셨는지를 함께 살펴보면서 묵상하고 있습니다. 각 시대마다 제도적인 위치에 있었던 사람들이 지도자 된 적도 있었지만 혼란한 시기에는 그런 제도적인 위치에 있는 사람들이 역할을 감당하지 못할 때 다른 사람들을 세우셔서 하나님께서 그 어려운 상황을 잘 수습하고 또 새로운 미래를 만들어내는 일을 하게 하실 때가 많았습니다. 선지자들도 제도적으로 궁중에 머물면서 활동을 했던 선지자들도 있었지만 아주 제야 인사들과 같이 그 누구도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이었지만 하나님께서 귀하게 사용하셔서 선지자로 큰일 하게 하신 경우들도 우리가 많이 성경에서 보았습니다. 오늘 읽은 말씀에는 바르실레라고 하는 80세 된 노인 한 분이 등장합니다. 이야기의 배경은 다윗이 아들 압살롬의 반역 때문에 예루살렘을 빼앗기고 요단강 건너 마하나임으로 피난을 갔을 때의 일이 이 역사의 배경입니다. 아들 압살롬은 치밀한 준비를 해서 아버지에 대해서 반역을 시도했습니다. 느닷없이 당한 공격에 아버지 다윗은 예루살렘을 내어주고 머리를 풀어헤친 채 울며 맨발로 예루살렘을 떠나 요단강을 건너 피난 가게 됩니다. 말로 닿을 수 없는 부끄러움이었고 참담함이었습니다. 이미 모든 민심은 다 압살롬에게로 가버렸고 자기는 아들에게 쫓겨난 왕이 되어서 백성들을 볼 낯도 없고 자기 자신의 무너지는 마음도 추스릴 길이 없는 그야말로 참담한 실패자가 되어 있습니다. 모든 권력이 이미 압살롬에게 넘어가 버린 상황이기 때문에 그 누구도 가까이에서 그를 보필하려 하지 않고 측근들마저도 한 사람 한 사람 압살롬 편에 들어가게 되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게 됩니다. 일행들도 매우 지쳤습니다. 요단강을 건넜을 때는 거의 모든 사람들이 기진맥진하게 되었는데 그때에 한 노인이 일행과 함께 찾아왔습니다. 많은 식물을 가지고 오고 쉴 수 있는 침대를 가지고 오고 그렇게 해서 내놓으면서 얼마나 힘이 드셨겠냐 먹고 마시고 쉬고 기운을 차리시라면서 그 일행들을 섬기게 됩니다. 바르실레라는 노인이었습니다. 그 후에 압살롬이 전사를 하고 상황이 급반전해서 다윗이 다시 예루살렘으로 복귀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요단강을 건너서 예루살렘으로 왕이 돌아가게 되었다는 이야기를 듣고 바르실레가 전송하기 위해서 찾아왔습니다. 찾아와서 인사하는 바르실레에게 다윗이 권유합니다. 그 내용이 오늘 읽은 말씀입니다. 나와 함께 요단강 건너서 예루살렘으로 갑시다. 노인께서 나를 이렇게 극진히 사랑하고 돌봐주셨으니 앞으로 내가 잘 모시고 섬겨서 평안한 노후가 되도록 힘쓸 터이니 함께 갑시다 라고 권유합니다. 이 권유에 대해서 바르실레는 아닙니다. 내가 그런 대가를 바라고 한 것도 아니고 내 나이가 이제 80인데 이제 예루살렘의 왕을 따라가서 왜 부담을 드리겠습니까? 나는 이제 나이가 많아 음식을 먹어도 좋은 건지 나쁜 건지 노래를 소리를 들어도 흥겨운지 아닌지 잘 느끼지도 못하는데 무엇하러 따라가서 짐이 되겠습니까? 내가 여기 살다가 며칠 더 살다가 죽어 조상들 곁에 묻히면 그것으로 내 인생 영광입니다. 대신에 김함이라는 자식이 하나 있습니다. 이 아이 데리고 가셔서 쓸만하시면 귀한 일에 쓰시면 좋겠습니다 하고 끝까지 예루살렘 가는 길을 사양하게 됩니다. 요단강 건너와서 두 사람이 서로 인사하고 헤어지고 바르실레는 자기 고향으로 돌아갔다라는 내용이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이 말씀 가운데 보면 이 다윗이 사면 초가의 위기에 빠졌을 때 그 상황에서 나라를 위해서 가장 큰 지도자적인 역할을 하는 사람 다름 아닌 80세 노인 바르실레였습니다. 그의 역할과 그의 섬김과 그의 도움 때문에 다윗은 힘을 얻을 수 있게 되었고 그 위기를 극복할 수 있게 되었고 나라가 평정될 수 있는 일에 굉장히 큰 기여를 한 사람이 되게 됩니다. 그는 자기 시대에 주어진 자기 책임을 잘 감당함으로 어려운 위기에 처했던 국가를 바르게 세우는 일에 결정적인 기여하는 그런 지도자로서의 그 모습을 보입니다. 이 시기에 이미 다윗은 실권에서 지도자로서의 위치나 위엄을 갖추지 못했습니다. 그들 신하 가운데 누구도 이 상황을 극복해낼 수 있을 만큼의 여러 가지 지도력을 보이지 못하고 실망에 빠져있을 때 그 상황을 수습하고 격려하고 이끌어나간 사람이 바로 이 노인 바르실레입니다. 이분이 가진 신앙, 또 이분이 가지고 있는 인생의 자세가 어떤 것이어서 그 난세에 이런 지도자로서의 보이지 않는 역할을 할 수 있었을까를 생각해 보면 몇 가지 그 가지고 있었던 자세가 돋보이게 됩니다. 첫째는 철저하게 하나님 중심의 원칙을 가졌다는 것입니다. 나라가 혼미하게 됐습니다. 아들이 아버지에게 반역을 일으키고 예루살렘 왕궁을 차지하고 민심이 다 그에게로 돌아갔습니다. 그런데 그는 사람의 생각, 민심의 동향 따르지 않고 하나님이 세우신 왕이 누구인가만 생각했습니다. 아무리 생각해봐도 압살롬은 아닙니다. 모든 사람이 그에게 굴복하고 그의 새로운 권력 앞에 충성맹세를 줄지어하던 그런 시기였지만 하나님이 세우신 지도자는 압살롬이 아니라 하나님이 세우신 왕은 다윗이다. 그 생각이었습니다. 어쩌면 이와 같은 생각은 굉장한 원칙주의자의 생각입니다. 권력을 가지게 됐을 때 누가 정상적인 방법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세우신 사람인가를 판단하고 생각하는 분별력이 그에게 있었고 이런 원칙을 고수하는 생각이 모든 사람이 버린 왕을 섬기는 자세로 나타났다고 보입니다. 하나님께서 한 사람에게 나라를 다스릴 수 있는 권력을 주실 때는 하나님이 정하신 일정한 방법이 있지 않습니까? 다윗이 왕으로 즉위할 때 기름 부음 받는 예식을 세 번이나 진행합니다. 처음에는 사무엘로부터 자기 집에서 뒷산에서 양치다가 불려와서 네가 왕 된다 하고 기름 부음 받은 것이 첫 번째였습니다. 두 번째는 사울이 죽은 다음에 자기 출신 지파인 유다 지파 사람들이 헤브론에서 그에게 대표들이 찾아와서 기름 부고 우리 왕이 되어 주십시오 하고 추대해서 기름 부은 예식을 두 번째로 했습니다. 마지막에는 열두 지파 모두의 대표가 찾아와서 이제 우리 열두 지파 전체를 다스리는 왕이 되어 주십시오 하고 세 번째 기름 부은 예식을 했습니다. 처음에는 선택이었습니다. 둘째는 자기 지파였고 셋째는 열두 지파 전체였습니다. 이런 모든 백성들의 지지와 추대라는 정상적인 방법과 하나님의 선택과 허락이라는 영적인 단계를 거쳐가면서 그가 왕으로 즉위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한 사람에게 권력을 주시는 방법이었습니다. 하나님은 한 사람에게 지도자로 세우시고 권력을 주실 때 하나님의 방법과 하나님의 과정을 거치게 하십니다. 어떤 과정도 소홀하게 여기지 않으시고 정상적인 합법적인 과정과 방법을 통해서 그 백성들의 손길을 빌어 권력을 부여해 주십니다. 그렇게 세워진 사람이 다윗이었습니다. 때문에 바르실레는 아무리 칼의 힘을 가지고 자식이 아비를 몰아내고 자기 스스로 왕이 되었다 선포하고 민심이 그에게 기울어졌어도 하나님이 세우신 왕이 아니라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쫓겨나고 누구도 그들도 보지 않는 왕을 스스로 찾아와서 공개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원칙주의자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때때로 우리가 그렇게 신앙의 원칙을 잘 지켜나가는 사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잘 분별하는 사람을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일을 하게 하십니다. 언제나 믿음의 원칙이 무엇인지를 잘 헤아리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와 함께 하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둘째는 주변 사람들의 필요를 파악하고 채워주는 사람입니다. 쫓겨나서 먼 길 맨발로 걸어서 요단강 건너 피난지로 찾아왔던 다윗의 일행이 그 몰골이 어떻게 했습니까? 마음은 또 어떻게 했습니까? 사람들 앞에 다윗이 왕이라고 자기 모습을 내놓을 수 있는 체면도 없어진 것 아니겠습니까? 근데 더더구나 급히 피난 나오느라 아무것도 챙기지 못하고 나와서 요단강을 건넜을 때는 마실 것 먹을 것 다 없는데 혼비한 상태가 됐습니다. 그때 바르실레가 가지고 찾아온 것이 있습니다. 침대와 대야와 질그릇과 같은 생활용품들, 그리고 밀과 보리와 밀가루와 볶은 곡식과 콩과 팥과 볶은 녹두와 꿀과 버터와 양과 치즈, 이런 긴급하게 쉴 수 있는 침대와 같은 또는 일상생활에 꼭 필요한 도구들을 챙겨오기도 하고, 그 많은 사람들이 긴급하게 허기를 면할 수 있도록 식량을 가져오기도 하고 해서 그 모든 사람들이 이 위기에서 잠시나마 안도할 수 있게 도왔습니다. 누구를 돕는다라고 하는 것은 돕는 사람의 기준이 아니고 돕는 사람 가지고 있는 것들을 쉽게 나누는 것이 아니라 도움 받아야 될 사람의 필요를 채워주는 것이어야 하는데, 바르실레는 정확하게 다윗 일행이 무엇이 필요한지를 알고 필요를 채워주는, 필요를 따라 숨기는 그런 신중한 또 지혜로운 모습을 보입니다. 때로 우리가 남을 돕는다고 하는 것이 내 마음의 즐거움일 때가 많습니다. 물론 돕는 일은 내 마음에도 즐거운 일입니다. 그러나 내 마음의 즐거움보다는 도움받는 그 사람에게 정말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를 헤아릴 수 있어야 하는데, 바르실레는 그런 면에서 뛰어난 지혜와 분별력을 가진 현숙한 어른이었다라고 보여집니다. 일행들의 많은 사람들의 필요를 정확하게 파악하고 자기 역량껏 가져가 섬기는 것은 이 사람이 이 상황에서는 최고의 어른이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우리 사회에 어른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 질서가 무너지게 되고 어디 찾아가서 물어볼 만한 사람도 없고 지도를 받아야 될 사람도 없어서 사사기 시대처럼 사람이 저마다 자기 소견 따라 행하니 말이 많고 이 말도 하고 저 말도 하고 그렇습니다. 이 상황에서 이 바르실레는 진정한 이 공동체의 어른이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평안한 마음을 가질 수 있도록, 위로를 얻을 수 있도록, 쉼을 가질 수 있고 정신 차릴 수 있도록 상황을 관리해 주는 그런 어른의 모습을 보입니다. 우리에게 이런 어른 같은 폭넓은 대인의 풍모를 지닌 그런 지도자들을 하나님께서 이 땅에 허락해 주시고 우리 역시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이 필요하리라 생각합니다. 언젠가 어떤 언론인과 만나서 대화를 하는데 그분이 그렇게 말했습니다. 원로 언론인이신데 목사님, 한국교회의 지도자들이 대인의 풍모를 보이시면 좋겠습니다. 작은 것 가지고 시비하고 세밀하게 다투고 그렇게 하지 말고 민족 전체를 품을 수 있는, 나라 전체를 가슴에 담는 정말 다양한 의견들을 용광로처럼 녹여서 새 것으로 만들어낼 수 있는 그런 대인의 풍모를 진 한국교회가 되면 좋겠습니다라는 말을 듣고 고맙게도 생각했고 부끄럽게도 생각했습니다. 우리가 이 바르실레와 같은 대인의 풍모를 지닌 이런 모습을 갖추는 것 우리에게 필요한 모습이 될 것입니다. 세 번째는 겸양의 모습입니다. 예루살렘 갑시다. 가서 편히 예루살렘에서 이제 시골 생활 그만하시고 예루살렘 평안한 세월 나와 함께 노고를 보냅시다라고 다윗이 제안했을 때 아닙니다. 내가 뭘 한 게 있다고 왕을 따라가서 왕에게 누가 되겠습니까? 나는 여기 살다가 죽어서 조상들 곁에 묻히면 그것으로 내 인생 잘 산 것이니 남겠습니다 하고 왕의 제안을 정중히 사양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큰 나라에 큰 병고가 생기고 난 다음에 그 일이 수습되고 나면 두 번째 병고가 찾아오는데 논공행상 때문에 그렇습니다. 1등 공신이 누구이고 2등 공신이 누구이고 누구는 빠졌고 누구는 과분하게 대접을 받았고 이런 시비들이 생기는 것 때문에 나라가 두 번째로 혼란스러워질 때 우리 역사에서 많이 보았습니다. 또 그런 칭찬과 상 받는 대열에 빠지게 되면 사람의 마음이 매우 섭섭해질 수도 있죠. 그런데 바르실레는 1등 공신입니다. 가장 위기의 때에 누구도 왕을 왕으로 생각하지 않고 있을 때에 그때 찾아와서 위기를 이겨낼 수 있도록 도왔으니까 그 마음의 감동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다윗에게 크게 다가왔겠습니까? 그런데 사양합니다. 이런 그의 사양에는 몇 가지 생각이 있었을 거로 봅니다. 한 가지는 내가 대가 바란 거 한 것 아니고 내 믿음의 분량을 따라 했으므로 그렇게 섬겼던 것으로 내 영광으로 생각한다는 순수한 생각입니다. 우리는 섬김 다음에 대가를 기대하게 되고 칭찬을 바라게 되는데 그리하면 내 섬김이 빛이 바래질 때가 많습니다. 우리가 누구를 돕고 섬길 수 있었으면 그 자체가 내게 영광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그것만 가지고도 나는 하나님 앞에 복받은 사람 아닙니까? 내가 누구의 도움을 받을 처지가 되지 않고 돕는 자리에 있게 된 것도 감사하고 그렇게 도울 수 있었던 그런 기회를 내게 주신 것도 감사하고 그렇게 할 수 있는 능력이 내게 있었던 것도 너무나 감사하고 그것을 거치면 참 좋을 터인데 그 이후에 대가를 바라면서 나도 시험 들고 다른 사람들도 시험 들게 할 때가 많습니다. 이 바르실레는 섬김의 순수함으로 만족하려 했습니다. 둘째는 자기 처지를 잘 파악했습니다. 나이가 80인데 예루살렘으로 가면 그 예루살렘은 얼마나 더 정치적인 곳이겠습니까? 따라가서 다른 사람의 눈치를 봐야 되고 그거 이 나이에 뭘 그런 일 하겠냐는 겁니다. 이 고향 땅에 살면 평안하게 여생 몇 년 더 살다가 하나님께로 가면 될 터인데 예루살렘 가서 이 혼란한 정치 한복판에서 이 말 저 말 들어가면서 보내는 세월 원치 않는다고 생각했습니다. 자신을 위해서도 잘 판단했습니다. 그런가 하면 예루살렘 가는 것이 자신에게 필요하지 않다고 생각했습니다. 자기 인생에 도움되는 게 아니라고 판단했을 겁니다. 우리는 가끔 욕심에 마음이 빼앗기다가 보면 필요하지도 않는 것에 과도하게 집착하게 됩니다. 아무 필요가 없는데 내 인생에 정말 아무 유익이 없는 일인데 지난 거 보면 모든 것 그런 하나하나가 내게 상처가 되고 고통이 되고 불명예스러운 일인데 그런데 그걸 가지려고 애를 쓸 때가 있습니다. 내가 마음에 간절히 원하는 것 조용히 생각해 보십시오. 정말 내게 필요한 일인지 꼭 있어야 될 것들인지 아니면 내 욕심인지 허영인지 사치인지를 잘 헤아려 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바르실레는 예루살렘 가는 게 필요하지 않다고 생각했습니다. 아무 인생의 유익이 아니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사양합니다. 이런 분별력에서 우리는 그분의 지혜를 보게 됩니다. 겸양을 보게 됩니다. 아마 이런 지혜로운 분별력과 겸양의 생각이 그를 가장 큰 어려운 시기에 좋은 지도자로 그 시기를 이겨내는 일에 기여하게 만들었다 생각합니다. 하나님 앞에서도 사람 앞에서도 겸손할 줄 알고 주신 기회에 마음껏 헌신할 수 있으면 그것으로 감사하고 만족할 줄 아는 이런 신앙의 본질에 더욱 충실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근데 네 번째는 다음 세대에 대한 배려가 또 있었습니다. 이 김함이라고 아들이 다윗에게 소개하는 젊은이가 아들인지 친척인지 분명하지 않지만 아니 자기 신복인지 자세히 나타나 있지는 않지만 아마도 아들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이런 사람들이 성장해서 나라를 위해서 봉사해야 된다는 생각이었습니다. 아들을 무슨 출세시키기 위한 고육지책도 아니었고 인사청탁도 아니었습니다. 이 사람이 왕이 새로운 정치를 펼쳐나가는 일에 필요하다면 데리고 가서 역할을 시키시면 좋겠습니다라고 하는 그런 모습을 보입니다. 다음 시대를 생각하는 정성스러운 마음이었습니다. 바르실레라는 한 노인이 가장 이 난세에 나타나서 이런 모습을 보이고 그 상황에서 가장 중요한 역할을 감당하는 사람이 되게 되는 데는 하나님의 뜻을 자기 원칙으로 삼고 따르는 이 원칙주의적인 생각, 다른 사람 필요를 잘 헤아릴 줄 알았던 생각, 자기 분수나 자기 처지를 정확히 파악하고 섬기는 것 자체에 만족했던 그런 믿음, 그리고 더 나아가서 다음 세대까지 염려하고 배려했던 속 깊은 생각, 이런 신중함과 이런 속 깊은 생각들이 그로 하여금 가장 좋은 지도자의 모습으로 우리에게 남게 했습니다. 어쩌면 우리 모두에게 필요한 모습이 이런 모습 아니겠습니까? 이런 어른이 필요한 시대가 됐습니다. 이런 분을 만나는 것이 그리워지는 시대가 됐습니다. 우리가 세월이 지나고 한 해 한 해 더 나이가 들어가고 하면서 이 바르실레의 중후한 지도자의 모습을 본받아가는 그런 축복이 모든 성도들에게 함께 하시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또 우리에게 보내주실 새로운 지도자가 이런 모습을 갖춘 지도자가 되게 해주셔서 우리 모두가 깊이 의지하고 믿고 따를 수 있는 좋은 하나님의 지도자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기를 같이 기도하시는 아침이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